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에는 욥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시대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초대교회 시절에 환난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흩어져 있던 교회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부르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던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던 이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을 잘 유지를 해나가면 좋겠는데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세 속에 물들면서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는 이런 성도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야고보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세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세 속에 물든 형제들아 참된 경건을 보여라. 1장에서 주제를 그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세 속에 물든 형제들아 참된 사랑을 보여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5장은 세속에 물든 형제들아 참된 소망을 보여라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은 세속에 물든 형제들아 너희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주제를 큰 주제로 하나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온전한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 속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경건, 온전한 소망, 이와 같은 완전한 믿음을 보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어려운 일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함몰되어서 휘말려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세상은 교회를 핍박해온 것이 특징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 세상을 표현할 때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큰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는 그 시대가 가면은 바벨론은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바벨론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왜 바벨론이라고 하냐면은 시대를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장악해 온 나라들이 있었죠. 구약을 쭉 올라가 보면은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다음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니엘서의 열 발가락으로 대변되는 지금 현재 각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666표를 받게 하는 강력한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전 세계 666을 받게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 중에서 가장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킬 때에 바벨론 또는 로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죠. 그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보여다오.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에도 그의 인생에 핍박이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폭풍우가 불어닥쳤죠.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만은 그가 환난을 당합니다. 도적들이 나타나서 그의 모든 재산들, 낙타와 양과 소와 양떼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을 거짓반 다 죽이죠. 집이 무너져서 집에 모여있던 그의 모든 장성했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이런 의문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은 감당하기가 힘이 들죠.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 욥이라고 했고 욥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완벽한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터지면은 감당할 수가 없고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당사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욥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께서 욥에게 그 환난을 당하고 있던 욥에게 주신 결말을 그 결말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결국에는 전화위기, 반전, 승리와 회복 이와 같은 단어로 욥의 인생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말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말을 아는 인생. 너희들은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삶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죠. 힘들고 또 위태위태한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할 때보다도 실패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우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성도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그래서 늘 계략을 짜고 있는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성도도 그 속에 휘말려 들면은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욥의 상황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들어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미 이제 끝난 것 같았던 욥의 인생이 다시금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고보 사도는 욥기의 결말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때 당시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메시지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자비하고 가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당하는 그 시험을 결국에는 끝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겪었던 수치와 아픔과 상실했던 것을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지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 인생까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 말씀이죠. 이 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을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책임을 지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을 드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밀어내기도 하시고 침묵하기도 하시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말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알고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 의해서 공격을 받죠. 억울함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결국에 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해서 욥을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죽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국에는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반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의 그 역사에서 큰 반전을 들으려고 한다면 에스더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왕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을 몇 날 며칠에 다 죽여라라고 하고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인을 딱 찍은 것이죠. 그리고 파발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을 각 도마다 128도에 다 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왕의 도장이 찍혀진 바로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일어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동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곤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경계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명령이 물론 그 명령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만은 또 다른 명령이 그 앞에 내려지죠. 결국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장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놀란 도우심으로 극적인 반전을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극적인 승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악인들로 인해서 마지막 반전을 일으키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그 시신이 굴 속에 들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저 예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100% 실패한 건 맞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와 같은 패배의식 속에 빠져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죠.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역전극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 그 말씀이죠.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작은 부활들을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망했지만은 다시금 일어나는 반전. 우리는 세상의 사건과 사람, 나라에 의해서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을 내셔야 그제서야 끝이 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득세를 합니까? 역사에 보면 악인은 많고 의인은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죠. 좁은 길을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숫자는 적습니다. 악인에 비해서 의인은 절대적으로 열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소수의 그 의인을 지키시는 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끝에 가서 반전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의 결국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성도는 결국에는 승리하니까 힘을 내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어라,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백마부대에서 군사훈련을, 군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훈련 중에 유격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훈련, 그 유격 훈련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막타워라고 있습니다. 막타워. 정확한 명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냥 막타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군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낙하산을 등에 짊어지고 뛰어내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지상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그러죠. 그 11m, 한 2, 3m에서는 그래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11m 높이에 올라가면은 공포스럽습니다. 그날은 군인들도 다 두려워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11m 높이에 올라가면은 다들 벌벌 떨고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교가 떨고 있는 병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애인 있습니까? 그러면은, 애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그럼 미영아! 하면서 뛰어내리면 좋겠는데 잘 못 뛰어내려요. 그러면 뒤에서 조교가 발로 탁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미영아 하면서 뛰어내리기도 하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신학생이기 때문에 주여 하면서 뛰어내리려고 다 마음속으로 계획을 다 했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부르고 뛰어내리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주여를 생각을 했죠. 주여 하려고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주저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조교가 발로 탁 차버렸습니다. 엄마 하면서 떨어졌어요. 주여를 멋지게 부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그냥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생명줄을 등에다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믿고 뛰어내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등에 매여져 있는 그 생명줄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싶어도 끝에 가서 보면은 실패할 수가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아주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결말은 바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웃긴 말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권세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 정치인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할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빌라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사탄에게 명령을 하셨죠.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별짓을 다해도 사탄은 욥의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오늘날 국가가 유독 교회만 좌우지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만큼만 하지 그 선을 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권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왜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와 같은 제재를 왜 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도와 교회를 깨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더 깊은 관계를 가지도록 하면서 이 시간들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속이 되고 연장이 되면은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영영 이전처럼 그렇게 못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교회가 점점 망해가는 것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친절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한 말씀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고난을 준 사람들을 혼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는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도 혼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아래에서 모든 것을 오차 하나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인내하는 자라는 말이 있죠.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욥의 인내가 나오죠. 인내라고 하는 말을 자꾸 반복을 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가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것 싫어합니다.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성숙시켜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화시켜가시고 그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어가시고 견고하게 가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서 이리 보아도 반짝이고 저리 보아도 반짝이고 이리 보아도 자랑스럽고 저리 보아도 자랑스러운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인내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야고보는 고난 없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인내할 수 있냐면은,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고 이분은 가장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죠. 이 인내하면은 이 다음에 나는 정말로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죠.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래도 저래도 나를 붙들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그 시련에 대한 의문이 생겨질 때 하나님께 설명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인내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인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인내를 요구합니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끌려 들어갔었죠.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인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을 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어마어마한 그 작품을 요셉의 고통스러운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제 결말을 압니다. 승리의 결말을 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좋은 삶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 사자굴에 넣어두시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분의 손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망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얼마든지 때가 되면 회복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인내하면서 최후에 웃는 하나님의 백성,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